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사나 죽으나 늘 주의 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서 내 것이라는 것을 양보할 줄 모르는지,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내 것일 때 기분 좋고 남 것 때문에 화내는 우리의 이 악한 육적인 본성을, 그 작용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주님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조차 주의 것으로서 주께서 처리함을 매일 만나는 사건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 하는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친천부장을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의 특징은 뭐냐? 안쪽에 비어있다는 것과 채워준 대로 담아야 된다는 그러한 위치가 그릇의 위치입니다. 이 그릇이 이쁘다더니 그릇이 참하다 그건 의미 없고 내 안에 뭐 있다? 이게 그릇이 해야 될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 나는 이렇다가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자기 안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릇이라는 개념이 없고 통째로 그냥 통째로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꽉 차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의 결말, 자기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밀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성경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운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의 명단이 명단 보고 우리를 기록합니다. 이걸 집합에서 일대응 대응이라 하는데 집수학에서 일대 대응 명단 보고 암흑에 불러내면 예 부르면 아 명단 있구나 저 사람 큰구 그 다음 리스트에 그 다음에 누구 예 명단이 먼저 있고 명단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고집과 개인적인 어떤 인격이라든지 품위 일체 그거는 구원받는데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그 고려할 그 참고 사항도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구원할 때 참고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러시기 때문에. 그릇에 구슬이 담겨 있을 때 사람들이 그저 아, 그릇에 구슬에 그릇에 만약 아이스크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 깨물렀고 냉장고 들 전에는 없습니다. 그 그릇 담긴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뭔가 비워두는 법이 없겠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너를 빈 그릇으로 남겨두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저 진노가 있으면 진노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 자비의 그릇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또 그런 말씀 나오고 그저 창세기 2장에도 그런 말 나오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제 말 더 들어보세요. 성경 나오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 이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이 니 똑바로 해 어 똑바로 살아 이걸 따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뭐 있지? 요걸 묻는 겁니다. 제 안에 예수님 있어요. 생명. 저 예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저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보는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관점은 없습니다. 자기 광 내고 빛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값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그 안에 담긴 것을 값으로 쳐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릇이라는 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것을 퍼내야 되죠. 그 퍼내는데 그 퍼내는 걸 가지고 그게 뭐냐 그 퍼낼 때 어떤 식으로 퍼내면 됩니까? 퍼내는 기준이 뭡니까? 알려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뭔가 텅텅 비워놓고 날 따라오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 속에 내 것 없습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굴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 게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것만 차곡차곡 채워지죠. 자녀가 있어도 예수님 거고 남편이 있어도 예수님 거고 아내가 있어도 예수님 거고 모든 것이 예수님 것으로 남아두죠. 월급 받아도 그것이 예수님 거고 예수님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하나 받아도 이것은 내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행함으로 노동해서 얻을 얻더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돈 다 날아갑니다. 몸 아프면 일 다 날아가고 조사받고 뭐 받고 무슨 뭐 촬영하고 일하면 그 몸 다 돈 다 날아가죠. 갑자기 사기당하면 돈 다 날아갑니다. 뭐가 오더라도 주님의 것이 이 그릇에 뭐 월급 받으면 주님의 내 빈 그릇에 주님의 것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것이 그 내 안에서 뭐로 변화해야 되느냐 자비의 그릇과 그리고 용서의 사랑의 그릇이 그거로 변질되려면 나는 그릇이로 그냥 그릇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냐 하면은 바로 죄 많은 그릇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것이 사랑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죄 많은 내가 죄인으로 머물렀어야 사랑이 사랑을 값을 하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임금님한테 그 부자도 임금이 최고 부자니까 그 부자가 임금님한테 돈을 많이 빌려놓은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수십억 빌렸어요. 그런데 고민하는데 임금님 이야기합니다. 어이 부자야 예, 네 그 빚진 거 수십억 내가 다 갚아줄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자기 종이 있는데 돈 10원, 10원을 빌려줬습니다. 10원 안 갚는다고 그 종을 맥살을 쥐고 흔들어 대었습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안 임금님께서 그 부자에게 호통을 쳤지요. 너는 이제 진멸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 너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지 마라 말이야. 나는 부자다라는 의미를 갖지 말고, 나는 임금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자, 항상 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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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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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소유, 주님의 급과 결부가 된 채 살아가라 이 말이죠. 나 단독적으로 부자라 하지 말고, 임금님으로부터 탕감받아서, 용서받아서, 빚을 청산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만큼 나는 부자 되었다. 따라서 나는 부자가 아니고 임금님이 부자야 하는 식으로 살아가서야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만 자기한테 돈 10원 빚진 종을 탕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똥차게 잘 외우는 기도 있죠. 주기도문. 그게 내용이 뭐가 되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한가지,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릇이거든요. 주님의 그릇에서 주님의 용서가 담겨야 되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면, 오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죄 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나의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의 것이라 하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냥 갈바람이 불면 갈바람이 담기고 봄바람이 불면 봄바람이 담기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뭔가 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악신이 나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울이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여기서 사울이 나쁜 게 없어요. 사울은 안 나쁩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런 그릇에 하나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무슨 그릇이냐 하면 악신이 담겨서 활동해야만 하는 그릇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다윗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했죠. 삶은 차이라고. 삶은 차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과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이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했잖아요. 보세요. 다윗 그런 맞잖아요. 그런 맞잖아요. 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돌을 닦습니다. 나는 취지가 뭐냐, 돌을 닦는데. 그 사람은 맨날 돋다가 봐도 자기 거울을 보면요. 자기 거울을 아무리, 자기 백기를, 거울을 바꾸고 아무리 바꿔도, 예, 불경을 봐도, 성경을 봐도, 아무리 자기가 본 거울을 바꿔도 거기서 자기 모습만 대비쳐 나올 뿐이에요. 사람이 혼자 살면 벽을 봐도 지 모습이 거기 보이고 사람들을 만나도 자기가 생각한 사람들만 거기에다 비비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남하고 사귀려고 할까? 그 힘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 이야기해요. 네, 딴 건 알겠는데 왜 사람들은 혼자 살지 못하고 자꾸 남하고 사귀고 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죽어도 혼자 못 살겠다. 하여튼 누구든 같이 살아야 사는 게지 혼자 사는 못 산다. 또 제가 또 그런 또 명언을 남겼지요. 교회고 뭐 간에 마음 맞는 사람 세 사람 있으면 교회 싫다고 잘 댕긴다고. 목사가 이단 소리하고 뭐 법용을 해도 그건 다 개의치 않고 지 마음 통하는 사람 세 사람 통하면 그 재미로 없어. 아, 그 교회 나올 생각 안 한다고요. 교회는 놀이터예요. 그냥 진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 땡기는 사람 그냥 만나서 그냥 사는 게 교회입니다. 뭐, 언제, 그, 저, 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언제, 이제 진리 돼서 관심이 있었으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왜 사람은 혼자 사고 남아 사귀려고 하느냐? 그건 자기 아무리 공부해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풀어줄까? 그 간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 같아요. 사람은 남하고 안 사귀어요. 사람은 자기하고 사귀입니다. 남을 통해서 자기가 이상했던 자기 이미지를 거기서 재조립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그리던 나의 이상형을 거기다 심어놓고 그 이상형만 뽑아서 사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이상형에 배반했다? 성격이 안 맞다고 헤어집니다. 결혼 10년, 20년 소용없어요. 어느 날 성격 안 맞다고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그 이미지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만 사귀어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즘. 어떤 꽃보다 남자라고 나오는 그 어떤 미남이 물속에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지한테 반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자살 왜 합니까? 괜찮던 자기가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괜찮았던 시절을 자기가 그리웠어. 그걸 찾아서 죽음까지 따라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사람은 악신이 불기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악신을 부른 사람 이름이 두자인데 누군지 아시죠? 아담. 마귀가 바람을 불었어요. 그 인간의 자식 중에서 죄가 들다쳐서 죄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 가인. 그것도 두자예요. 가인. 가인이 죄 지을 때, 동생 죽일 때 먼저 하나님이 알았어요. 죄가 너를 덮친다. 주의해라. 주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죄를 덮치보면 죄 덮친 채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인간 그릇이니까. 빈 그릇이니까. 자꾸 가인을 탓하지 마세요. 여기 나온 사울을 탓하지 마세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창을 쥐었다. 지 마음 아닙니다. 지금 지 정신 아니에요. 예. 정신줄 나으십니다. 미쳤어요, 정말. 예. 창, 옆에 창이 있으니까, 창 쥐었었고, 다윗이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게 창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왜? 인간은 빈 그릇이니까. 빈 그릇에 지가 체인대로 살아요. 뭐가 찾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찾았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여기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형사 붙어요. 어떻게 내립니까? 힘있게. 예. 힘있게. 만약에 악신이 힘있게 내려야지 살살 내리면요. 괜히 사울이 반성한다고. 내가 미쳤지. 내가 속할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빙그로 사야 하기 때문에 악신이 임하되 아주 힘있게, 힘차게, 씩씩하게, 단호하게, 열심으로 창을 던져 다윗을 향하여 던지게 합니다. 여기 뭐냐? 사람은 그릇이다. 그것도 그냥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인데 하나님의 악신이 아주 착해요. 왜? 하나님의 악신은 시킨 대로 해요. 우리는 악마보다 더 못한 인간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착한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시키는 대로 남을 향하여 안 갑니다. 저 아저씨를 향하여 창 던지는 게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을 향하여 창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총 맞은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는 마귀의 표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시시하게 그런 거예요. 떠질 만한 인간 인물이 뭔데요. 마귀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데 니 누구 겠습니다. 시시하게 까뚝대다가는 마귀한테 요도 뭐여. 예. 어린애가 그 뭐고 몸에 호랑이 무신기나 이렇게 무신기는 그런 조폭한테 하는데 니 조폭이야 내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면 조폭이 때리겠습니까. 예, 절실아 묻거나, 아, 나 기차 주겠다, 요새. 여기 이런 애들 왜 있는지 몰라. 저쪽 가라. 니 조폭 맞지? 아, 기차 주겠다. 니하고 내가 상대한다. 상대 안 하잖아요. 악마가 상대한다 하면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뱀이에요. 뱀은 지혜로워요. 마귀는 한마디로 해서 도사입니다. 예, 저분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해도 악마는 바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악마처럼이나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할 일에. 그렇게 악마는 충실합니다. 이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담기죠.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몸들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그릇이다. 제가 왜 자꾸 그릇이라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통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착각입니다. 그 괜히 그건 하나에 그런 결심은 새벽 기도할 때 결심했잖아요. 아침 부을 때 다 떠나 없어요. 예. 인간의 지결심요. 헛바입니다. 괜히 그 허풍 뜨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라, 반대로. 응? 반대로 생각해라. 여리고 성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 성이. 교회에서 잘 믿는 척 하죠. 갑자기 여리고 성 나타나 보세요. 전부 다 넘어졌고. 여리고 성 앞에서 겁을 집어먹는 그것이 바로 사울이요. 아담의 자손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안에 진짜 생명책이 있고 너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 알려줄 경우에만 우리에게 여리고 성을 마련해줘요. 여리고 성이 맞딱 닫혀야 우리 앞에 놓아져야 아, 우리가 진짜 얼마나 쫌상이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악신들린가가 그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악마 얼굴이 아주 멋진 내 얼굴이 보이죠. 이쁘다 화장한 내 얼굴이 보입니다. 여자가 화장하면 내면 이쁘다 하는데 그럼 뭐 이렇게 화장 안 할 때 경우가 차이를 생각해 보죠. 사람이 즐거우면요. 자기는 자기만 채기 때문에, 자기 그릇에 자기만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보고, 그저, 난 사람한테는 아주 냉정해도,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한 게 인간입니다. 남 나쁜 짓 하면 욕을 해도, 같은 짓을 지가 하면 무지무지 관대해요. 사회가 니를 버렸구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릇이 깨지느냐? 인간은 너하고 사귈 때는 남하고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귀는데 그게 언제 깨지느냐? 바로 여리고성 같은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냐? 악신이 있다는 표를 내요. 악신이 있다는 표를 낸다. 같은 집사끼리 이렇게 편하게 좋아하다가 이런 날 많은데 김지수가 니 보고 욕하더라.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여리고성이에요. 예. 평소는 굉장히 자기가 신앙 좋고 참 훌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갑자기 여리고성 나타나면 여리고성을 믿음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여리고성 앞에 허접자란 믿음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가짜로 들통이 나버려요. 아, 내 안에 악신이 있었구나, 악신. 내 안에 나만 있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시면 앞에 홍해가 나도 박수치면 좋아해야 되고, 여리고성이 나타나도 좋아해야 됩니다. 목사한테 여리고성이 뭔지 알아요? 오늘 부른 목사님 좀 나가주세요, 여기입니다. 그동안 반미기 준 거 감사합니다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목사예요. 갑자기 화내면서 뭐가 잘못됐냐 따지면 그거는 바로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빈 그릇입니다. 봄바람 불면 바람이 와서 앉아있다가 가버리고 날아가버리고 나비가 오면 나비 와서 앉아있고 독수리 앉아있고 그냥 낡아져가는 빈 길거리에 있는 낡긴 낡은 그냥 원두막 같이 뭐 내 것이 갖고 종잡을 수 없다. 결국 이 그릇도 깨져버리고 날아가 버리죠. 근데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를 자꾸 구성하려고 요거 여기서 이까지는 내 것이다. 딱 그 개 같아. 개가 어디 가면 꼭 오줌 싸나요. 들어오지 말았고 이거 내 영역이라고. 제일 영역이라고 우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악령이 오게 되면 악령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와버려요. 와버려가지고 자기 자리 내 자리다 탁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한 귀신이 나가면 일곱 귀신이 들어오다 이야기 나오죠. 그처럼 이 세상은 악령과 성령의 마당이지 인간은 거기에 잽도 못 씁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가지고 예? 그대 이름은 바람 했잖아요. 성령이 바람처럼 와가지고 성령이 오면 그런 구슬이 당기고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 보고 우리를 구원하고 기름깁니다. 성령이 안 오면 그냥 악령이 있는 거죠. 뭐 그냥 악령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럼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 성령이 있다 다윗은 빈 그릇이신 데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다면 뭔가 특징이 있을 거 아니냐 뭔가 차이 날 거 아니냐 차이 있지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14절에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울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하러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요거 15절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상관으로 아예 그쳐버렸어요. 일반에 아주 그쳐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있으면 악령이 있는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마치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듯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들은 멸망하시는 주체에 의해서 먼저 두려워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만약에 악신이 있는데 우리는 아담의 속성을 봐라 더러운 죄밖에 없는데 우리 내부에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특징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두려워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 술 끊는 친구 끊는 말인데 그럼 다 끊어보면 우리는 왜 삽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너희들을 악마에 매어 죽기가 무서워하는 너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이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의 의미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악마의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악마를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담아볼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 의미로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두려워할 것은 일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강의에 그랬거든요. 자기의 죽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 피라는 책에 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본인부터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걱정이 안 돼야 되고 두렵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내 운명에 대해서 안 두려워야 악마가 나를 보고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악마 들린 사람 묻습니다. 무섭지? 응, 안 무서운데. 니 뭐 믿고 안 믿었노? 나 예수 믿고 안 무섭다. 아니, 세상이 왜 안 무서워? 니 땅 사람한테 땅감 내놨다며. 무섭지? 응? 니 주신 내려갔는데 안 무서워? 니 대학에 또 떠졌는데 안 무섭냐? 안 무섭다. 야. 나는 무서운데 니가 왜 안 무서워나? 너는 무서움을 제거할 것이 없고 나는 무서워야 되는데 맞아 니는 무서운데 무서움을 제거하신 분이 함께 동의하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무섭다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도 그건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아 말이 참 어렵다 정말. 예. 안 무섭다 한다고 안 무서워지는 게 아니고 아, 무섭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남북이 나쁜 일이 생겨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르신 악시라니까요. 하나님 쫄개예요. 하나님, 저쪽 있는 하나님의 쫄개고, 이쪽은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저렇게 찾아왔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뭐든 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켜도, 어떤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너와 함께 있는 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모든 하나의, 그 하나의 승리고,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복음에서 사람, 그 죽을 때 곡기를 끄듯이, 보통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안에서 뭐가 곡 끄집니까? 말씀이 끄집니다 했죠. 점점 더 말씀 과시하고 진리에 과시하고 할 때,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된다면 겁나잖아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예수 전 지옥 갈까 싶어서. 하지만 이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그 사람이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가 끊고 다 끊는, 그 인연을 끊는 그것도 주께서 그 사람을 결별시키게 한 수순 작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이 일부러 예수가 싫어서 끊는 게 아니고 주께서 작업을 벌리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거기에 싫은 것을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일부러 하신 일로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존중해주라 이 말입니다. 나 이제부터 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을 거야. 존중합니다. 당신의 하는 일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에 존중해야 돼요. 그걸 존중해줘야 성도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지. 그냥 감사하지요. 아, 저렇게 결별해야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결별되어야 마땅한데, 이놈의, 이거, 내 속에, 이놈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내 속에 주님께서 동행을 하신다니까요.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좋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주께서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것을 왜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안 믿고 싶은 것을 왜 믿게 하느냐. 내 속에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여리고성도 돌파하고 홍해도 돌파하고 천국도 돌파하고 이 천국 가로막는 벽도 돌파하고 모든 걸 돌파해서 기어이 천국 보내려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렵지 않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두자로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까? 세상 만사가 요업에게 지혜가 부족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온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요업은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죽음의 이유까지 아는, 내가 죽어야 될 죄가 중단 그까지 아는, 구원은 바로 생명책의 리스트에 기록된다 아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다 띄웠어요. 하나님께 동행해서 주께서 나를 빙그로 사용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다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걸 혼빡 원샷 그냥 마셔버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악신대로 노리는 제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착실하게 악마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지 말라고, 세상의 복음을 믿지 말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악마의 작용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선 내가 주님을 피를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고 고마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보세요.